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우려로 지적하면서 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어력을 강화하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보호할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숭 부장은 4명의 특사단과 함께 오늘 오후 1시 50분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국제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숭 부장의 이번 방북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로 북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최근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숭 부장은 방북 기간 중 지난달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숭 부장이 중북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지난해 2월 우다웨이 전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군이 러시아 컴퓨터를 이용해 미사일 요격 합동훈련인 천궁 안전을 다음 달 11일부터 13 동안 베이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영토에 대한 갑작스럽고 도발적인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6년 5월 컴퓨터를 이용한 미사일 방어 목적의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어제 실시된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배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동맹국인 시리아에 대한 안보리 규제 조치를 거부한 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사 미국 대사는 어제 표결 직후 러시아가 합동 조사 장치를 끝장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화학무기 확산 금지 기구와 공동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조사단의 활동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에 거듭 실패했습니다. 캄보디아 대법원이 어제 제1야당에 대해 강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구국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 일당 체제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훈센 총리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법치에 근거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2년째 집권하고 있는 훈센 총리는 최근 10년 더 집권하겠다는 발언을 해 주목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 군부는 쿠데타 이후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퇴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가베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고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이 VOA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정상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다음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쌍중단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Yeah,
쌍중단과 관련한 두 나라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따라서 더 이상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 순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도록 한 쌍중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미국과 중국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 기간 중 북한 문제가 미중 두 나라의 주요 의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certainly favors China taking a greater role in putt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h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맡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고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시 주석과 이런 점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노력에 있어서 중국이 참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초 관련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쌍중단으로 불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동시 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방침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른바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yesterday,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중국 외교부가 이날 쌍중단을 여전히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엇갈린 것 아니냐는 D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 세베니는 쌍중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 ROK alliance's lawful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등가성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모든 UN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단 9년째를 맞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데 전문가 8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모든 나라는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로 지명된 미 고위 국방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o believe we need to get out of that binary trap of we either go to war and have military conflict or treat North Korea as a recognized.
슈라이버 지명자는 16일 미 의회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전쟁 아니면 핵무기 보유국 인정 두 가지만을 논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등의 형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모두 거절했다는 예를 들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선 상대방의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in and South Korea has made a number of overtures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humanitarian aid in the form of wanting to begin dialogue.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이 미한일 3국 공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엔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지만 3국 공조엔 진전이 있었다며 최근 이뤄진 합동 군사훈련과 고위급 회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이 한일 양국을 협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North Korea continues with its provocations, although you know we'd like to live in a different world, it does make very stark the security.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한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3국 공조와 관련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작성된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믿을 만한 군사 옵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도발 중단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 능력을 동원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와 영토, 이해관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 그런 상황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라이버 지명자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 없이 북한과 전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매우 위험하고 결점이 많은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에 있는 군부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국군의 협력 없이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편 슈라이버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재 지도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상에 개설된 이 지도는 UN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오른 나라들과 개인, 단체 명단과 제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유럽연합이 개설한 제재 지도라는 게 뭡니까?
예, UN 회원국은 현재 139개 나라인데요. 이 중 상당수 나라가 UN이 불법으로 규정한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UN의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온라인상의 세계 지도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에 대한 제재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이 제재 지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 겁니까?
이용자가 지도상에서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 그 나라가 왜 제재 대상에 올랐는지,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과 기관이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제재 내용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왜 이런 제재 지도를 만든 건가요?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국과 제재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소속 정부나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때 본의 아니게 불법적인 거래를 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제재 지도는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나라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제재 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 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재 지도에 북한도 포함이 돼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지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등 33개 나라가 제재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요. 북한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제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예,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이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북한으로의 무기 수출과 여행 금지, 금융 제재,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 43개 부문에 걸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가 제대로 이행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유럽연합뿐 아니라 각국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특히 미국의 주도로 압박 캠페인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한 영향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는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15일 현재 김정은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됐으며 안보리가 채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를 반박할 자료나 증거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재로 인한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석탄과 의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간 밀무역은 그동안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핵심 이유로 지목돼 왔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눈감아주고 있다고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이 지적했습니다. 뉴컴 전 분석관은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치품 유입에서 미사일 발사 차량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의 방관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 실험 자재 확보를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기존 방식의 개성공단 재개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뉴컴 전 분석관은 2011년부터 약 3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C4ADS 개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컴 전 분석관을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확연하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The filing of implementation reports certainly shows signs of improving.
이행 보고서 제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최근에는 22705 이행 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100개를 넘긴 걸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유엔 회원국의 50%를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미입니다. 제재는 복잡합니다. 이를 각국 법과 조항으로 만드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제재 조치의 범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나라는 역량 문제에 부딪힙니다. 법 조항을 숙지해야 하는 변호사나 세관 직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주요 나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만 노력한다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중국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의 이행 정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Overall, I think China has strengthened its participation in enforcement.
전반적으로 중국은 제재 단속에 있어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제재 이행의 모호성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해도 북한 회사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땅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은 자국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유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 북한인들이 누군지, 누구와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를 우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보다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을 금지한 모습이 관측됐고 또 이를 일일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제재 결의에 적힌 문구만큼은 잘 지키는 거 아닌가요?
China doesn't implement the letter or the spirit of the resolutions. To this day, China has
중국은 제재 결의의 문구는 물론 결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이 사치품 목록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중국의 유일한 사치품 목록은 결의 채택 당시 명시됐던 일부 품목만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이 금지됐을 당시 결의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사치품을 규정해 목록을 만들도록 했는데로 말이죠. 중국은 또 많은 북한 선박이 자국에 정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 등 여러 물품을 실은 배들이 중국과 북한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Just think back to their approval of the so-called logging trucks to North Korea.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북한으로의 유입이 승인됐던 미사일 운반용 대형 트럭은 매우 비쌉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임업용으로나 쓰이는 이런 트럭들은 북한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트럭들은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변환됐습니다. 중국의 누군가가 이를 몰랐다는 건 믿기 힘듭니다. 분명 북한 측 기술자들이 중국 공장에서 변환 과정을 지켜봤을 테니까요.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중국도 이를 알고 있죠. 금융 분야를 보더라도 이들 위장 기업들은 중국은행을 이용해 북한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치품에 대해 말씀하신 게 흥미로운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승용차를 비롯해 고가의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시군요.
Yes, it could, couldn't it? You go to the airport and you see them lined up with the big screen TVs, right?
맞습니다. 북한 공항을 가보면 대형 텔레비전들과 다른 여러 고가 물건들이 줄줄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상점이 어떻게 그런 물품들을 채워놓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물건들은 싱가포르에서 수입됐지만 북한으로의 운송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북 사치품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왔습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채운 장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판매한 캐나다 등은 자체 법과 규정을 통해 관련 물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도매업자를 거쳐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식 무역 외에 밀수가 차지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There's the real smuggling, people carrying stuff across the river at night.
사람들이 한밤중에 강을 건너며 물건을 옮기는 진정한 의미의 밀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뗏목 무역이란 게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국의 무역 통계에 집계가 되질 않죠. 뗏목 무역은 사람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주로 나릅니다. 이는 밀수라기보단 중국의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무역으로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자동차도 이런 방식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무역 역시 중국이 멈출 수 있습니다. 종종 중국은 국경 병력을 대거 교체하고 강력한 경고성 캠페인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뿐 곧 재개되곤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는데요. 전문가 패널에는 중국이 파견한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해선 중국이 자주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측 인사에 방해는 없었습니까?
The panel has always included a member from China. As the experts are appointed in an individual capacity.
전문가 패널에는 중국 출신 인사가 항상 포함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임명됩니다. 자신의 출신 국가로부터 임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은 자국 출신 전문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제가 전문가 패널에 있을 당시 함께했던 중국 출신 전문가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의가 있을 경우 각 주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명시하곤 했습니다.
이견이 있을 땐 어떻게 합니까?
But the panel worked differently from 1718 committee. The panel's rules that it adopted when it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원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 패널은 의견 일치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의견 일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필요는 없지만요. 따라서 다수 의견이 주로 보고서에 담깁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사실에 근거합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뒤쪽에 있는 부록에는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리아로 운송되던 화학 방호용 의류가 접받을 때였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유엔 안보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은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결의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Probably not. They're meant to make North Korea reevaluate.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결의들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개발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얻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은 필요한 재료 등을 이미 비축했거나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만약 강력한 제재를 이전부터 시행했고 또 이행했다면 아마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한 결의가 미리 나왔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고 해도 강력한 제재 결의가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If possible, again, yeah, to slow it down or to also demonstrate to them that if they continue on this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또 북한에는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할 경우 무역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외교 관계를 제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들이 일을 중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최근 채택된 제재 결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스스로 자행한 도발적인 행동 때문이고요.
유엔의 제재도 있지만 각국, 특히 미국의 제재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엔보다는 미국의 제재가 더욱 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Well, they're quite different. Actually, the U.S. is not the only country that has.
미국의 제재는 성격이 물론 다릅니다. 다만 미국만이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과 일본, 한국 등도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각국의 독자 제재가 전체 그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서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오면 각국의 독자 제재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독자 제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엔 제재에는 각 나라의 제재 불이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보리는 제재 이행을 하지 않는 나라, 특히 북한을 돕는 나라를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쿠바가 북한 선박 청천간 호를 이용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했지만 쿠바에 대한 제재는 단행되지 않았죠.
대안이 있습니까?
So if you're going to have some kind of enforcement mechanism.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가 중요한 겁니다.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나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제재 조치가 있다면 각국이 자체 독자 제재를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 같은 독자 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말씀드린 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기 때문인데요.
Not only China. It would target anyone, any country or any company.
중국만을 겨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나라 회사든 북한을 돕는다면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금융업이 그렇습니다. 종종 애꿎은 은행들이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위장기업의 거래량을 보면 최소한 일부 은행은 이런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큰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몇몇 은행에 대해 한두 번 벌금을 매기는 등 조치를 취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의 주목을 끌 것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재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최근 BOA는 중국 근해에 머물고 있는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선박이 꼭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유엔 회원국 수역에 있으면 몰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I agree with Josh. It should be forfeited. On the other hand, I don't think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몰수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군이 그 선박을 강제로 항구에 정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 바다에 떠 있는 상황에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항구에 정박한다면 물론 곧바로 자살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들 선박이 실제 북한과 연계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을 드나들었다기보단 최근까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흔적이 많이 보이거든요.
The fact that they're designated means that there is a connection. That they're owned and operated by North Korea.
선박이 제재됐다는 건 분명 북한과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운영을 북한이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장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인 선장이 조종하는 선박일 수도 있고요. 북한과의 연계성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민간 단체가 북한산 생수 4만여 병을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한국 통일부가 이를 허가했습니다. 제재 위반이 아닌가요?
No, it's not a violation that I'm aware of. Depending upon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위반은 아닙니다. 생수를 제공하는 회사가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제재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쓰이는 외화 수입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에선 이들 두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 was happy to see them closed. I would see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폐쇄된 것을 좋게 봤습니다. 이들이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문을 연다면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입주회사들이 처한 위험 요소들을 한국 정부가 짊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건을 변경한다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늘 남북 간 사업들이 왜 미국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해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미국 의회도 협조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뉴컴 전 본사관으로부터 대북 제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중국 근해에 출몰한 대북 제재 선박이 나흘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마저 취소된 이 선박이 중국 항구로 입항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 선박 하우판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하우판 6호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53분 중국 저장성의 저우산 남쪽 섬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 자리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우판 6호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한 선박 4척 가운데 한 척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포착되기 전까지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추면서 한때 행방이 불분명했지만 지금은 4일 넘게 중국 해상에 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라 제재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입항을 하게 될 경우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앞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선박이 국제해양법상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몰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우산 남쪽에서 약 9km 떨어져 있는 하우판 6호는 중국 해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하우판 6호는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 깃발을 달고 운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헬레닉 쉬핑 뉴스에 따르면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지난 9월 28일 하우판 6호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우판 6호는 어느 나라에도 등록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 선박들은 유엔 회원국의 선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OA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하우판 6호의 몰수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16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하우판 6호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페트렐 8호가 중국 영해를 맴돌고 있으며 제재 이후에도 산둥성 웨이팡항에 입항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페트렐 8호는 이 보도 직후 AIS 신호 송신을 중단한 상태로 현재까지 위치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보도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세부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만약 사실로 입증된다면 중국 측의 관련 부처들이 이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조항들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하는 주민과 군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라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군 병사가 망명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옛 독일 사례를 적용해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독일 베를린의 한 교도소. 백발의 노인이 석방돼 교도소 문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이 노인은 옛 동독 정권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에곤 크렌츠 전 공산당 서기장.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주하던 동독인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린 혐의로 1997년에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날 조기 석방된 겁니다. 크렌츠 전 서기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피해 동독인 가족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냉전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통일 독일 정부는 옛 동독의 범죄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처벌에는 비교적 관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독인 탈주자들에 대한 사살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에 따르면 동독 국경지대에서 지뢰와 총기 발포로 숨진 동독인은 584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69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다 총격을 받은 북한 군인처럼 정조준 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통일 뒤 동독 국경경비대원과 책임자 240여 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13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년 전 발행한 독일 통일총서 과거청산편에서 비무장한 동독인들의 월경 시도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건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권 경시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법 청산 과정에서 독일 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직접 총격을 가한 동독 국경 수비대원뿐 아니라 이들에게 명령과 규정을 하달한 상위 책임자들까지 기소해 처벌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크렌츠 전 서기장이었습니다. 북한 내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이를 지도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17일 BOA에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의 망명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동독에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구유고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 조준 사격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 법의 심판 때 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더 우리가 또 고민을 하거나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탈출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집행한 그 말단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문책을 하는 경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 위에 상급자가 누구냐, 상급 지휘 책임자를 찾아내는 게 사실 더 관건인데, 하지만 누가 봐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문명사회에서, 예, 그리고 민주인권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 내부 특성상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들을 포상하고 미화해 앞으로도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가 심각한 인권 사안이자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걸 북한 책임자들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쪽의 JSA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왜 나중에 심각한 당신들의 책임 처벌과 관련된 문제인지를 해주는 방송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우리 정부 쪽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의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나 증거, 뭐 어떤 논리적 바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침묵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요.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비 장학생 출신으로 한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오세혁 씨는 북한 군인의 총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주자, 배반자, 그러니까 당연히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국제 인권 기준이나 또 국제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한 국가에서 산다고 해서 그 생명이 그 국가 통치자에 의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국경을 벗어나는 많은 탈북자들이 그 국경 경비대한테 총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두만강 압록강에 죽어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북한 법이고 또 북한의 통치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JS에서 넘어오는 그런 군인에 대해서 총을 그렇게 사살하는 것이 이제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통일부 산하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관계자는 17일 VOA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당한 채 망명한 북한 군인 사례 역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인권침해 조사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군인이 회복된 뒤 자세히 조사해야 보다 분명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혁 씨는 한국에 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할 때 국가도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에 앞서 북한도 군인의 망명을 계기로 발상의 전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만으로 막 처형당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념이 다르다 그러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인간이란 게 다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도 잘못하는 거 많은데 그거를 비판받아야지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다른 생각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건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사회가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게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번 주 자유 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대북 봉쇄와 억지 정책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5일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 취했던 봉쇄와 억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억지, 특히 확장 억제 정책까지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남북 간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은 자칫 사소한 오해가 큰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북한을 잇는 복합 물류 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4일 평양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와 김 부상은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과 관련한 북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특히 이 만남에서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라선 콘트라스의 투자 지분 재조정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남북한과 러시아가 3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노력에 힘입어 올 들어 라진항을 통한 시베리아산 석탄 반출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가 두마 의원 대표단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레오니드 슬러츠키 두마 외교위원장은 타스통신에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을 단장으로 4-5명의 의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청년 5명이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16일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3명이 선발됐다며 이들 중 영어 실력이 부족한 3명은 한미교육위원단이 공동 개발한 학업전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능력을 먼저 쌓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학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탈북 청년들이 먼저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힌 뒤 학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탈북 청년 5명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통일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는 미 국무부가 1946년 풀브라이트 미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든 장학 프로그램으로 매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인재들을 선발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6,500여 명의 장학생이 배출됐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올 들어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이루어져 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대화 등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도발에 앞서 호흡을 고르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이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빼앗아 내려는 호정광의 대결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행각 기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대미 비난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외무성 담화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이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성명, 외무성 대변인 성명,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순인데 이 다섯 가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핵심은 대부분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고강도로 비난하는 내용이거든요. 본다 그러면 과거 같다면은 북한 매체가 아주 극언을 사용하거나 사실은 김정은이 직접 대응을 추가적으로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일부 거기에는 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조용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차례에 걸쳐 1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한 6월 21일부터 6차 핵실험을 실시한 9월 3일까지 석 달간은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언급에 반발해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낸 이후 미사일과 군 관련 공개 활동은 사라졌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6차례 경제 분야 현지 지도와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 참석,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 등 8차례로 군 관련 행보는 없었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경제와 민생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금성 트랙터 공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지난해 공장에서 개발 창조형으로 생산한 사형의 뜨락도르 견본을 보아주시며 사비주의 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류원 신발 공장에 이어 29일에는 평양 화장품 공장 그리고 11월 4일에는 316 트럭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농장과 황해남도에 있는 과수원 방문도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경제활동에 집중하면서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됐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됐습니다.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뒤 60일 넘게 도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두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미국에서 나온 소리 가운데는 60일 정도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 대화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는 대화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ICBM 핵탄두는 대체로 됐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핵 동결이나 이런 것을 제의해가면서 대화로 나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에 앞서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협회에서 북한이 60일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냄에 따라 평양 수뇌부가 대외 도발보다는 내부 체제 결속과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는 대외적인 공세적인 행보보다는 대내 부분의 체제 결속과 안정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한 효과가 북한 내 전방위적으로 발생을 함으로써 장마당 경제를 비롯한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 사정은 올 2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가 하나둘씩 효과를 내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기름값은 3배나 올랐으며 수십만 명이 종사하는 북한의 광공업과 섬유 방직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도발에 앞서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 기술적 준비를 위해 잠시 도발을 멈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echnological. They are evaluating the previous test. They are trying to make improvement to their missiles.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도발에 기로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V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